주요 세계 뉴스입니다. 프랑스가 미국과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 교육에 반발해서 양국 주재 자국 대사들을 소환했습니다. 장 이브 르 드리앙 프랑스 외무장관은 17일 성명을 내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과 호주에 파견한 대사들을 즉각 소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랑스가 핵심 우방국인 미국과 호주 대사를 소환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15일 인도 태평양에서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정보 기술 공유를 목표로 한 협력체 오커스 출범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오커스 협력의 일환으로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호주는 지난 2016년 프랑스 방산업체 나발 그룹과 추진하던 400억 달러 규모의 디젤 잠수함 도입 계약을 접었습니다. 르 드리앙 프랑스 외무장관은 성명에서 미국과 호주의 결정은 동맹과 파트너로서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스콧 모리스 호주 총리는 프랑스의 비판을 일축하면서 자신이 이미 지난 6월에 파리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직접 만나 나발 그룹과의 계약을 재고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반발했습니다. 한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16일 프랑스는 미국의 필수 파트너이며 미국은 프랑스와의 관계에 핵심 가치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달 말 아프가니스탄에서 민간인 공수작전 중에 시행한 무인기 드론 공습에 민간인들이 희생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중동지역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의 케네스 맥킨지 사령관은 17일 화상으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29일 카불공항에 무인기 공습으로 어린이 7명과 구호요원 1명을 포함해서 적어도 10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맥킨지 사령관은 공습은 공항에 있던 우리 군인들과 대피자들에 대한 임박한 위협을 막을 거라는 깊은 믿음에서 이뤄졌지만 그것은 비극적인 실수였다고 사과했습니다. 미군은 당시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 아프간 지부인 IS 호라산의 위협이 임박했다는 첩보에 따라 카불공항 근처에서 차량 한 대를 폭격했습니다. 하지만 맥킨지 사령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사 결과 해당 차량이나 숨진 사람들이 IS 호란찬과 연계됐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성명을 내고 유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사과를 표명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끔찍한 실수로부터 교훈을 얻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국의 구축함이 17일 또다시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미 해군 7함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현지 시간으로 17일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 베리함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7함대는 이어서 베리함의 타이완 해협 통과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을 위한 미국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며 미군은 국제법이 허락하는 곳은 어디든지 비행, 항해, 작전을 계속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계속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타이완 해협을 관장하는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군은 성명에서 미국은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최대 문제아라고 비난했습니다. 동부전군은 또 별도의 성명을 내고 타이완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타이완 서남쪽 해역에서 군함과 경보기, 폭격기 등을 동원한 실전 해상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 자문단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3차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에 반대했습니다. FDA 백신 자문기구는 17일 회의를 열고 화이자사가 요청한 16세 이상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부스터샷 찬반 투표를 실시해서 찬성 2, 반대 16으로 거부했습니다. 자문단은 그러나 65세 이상 또는 심각한 질환으로 위험한 사람들의 부스터샷은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부터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맞은 후 8개월이 지난 모든 일반인을 대상으로 3차 접종을 시작하겠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은 차질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FDA 자문단의 권고는 구속력은 없지만 전통적으로 FDA는 자문단의 권고를 수용해왔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17일 보건당국이 승인하면 즉시로 추가 접종을 진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다음 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독립자문단이 부스터샷 대상자와 시기를 결정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미국의 최대 도시 뉴욕에 있는 유서 깊은 미술 박물관인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을 줄여서 MET이라고 부릅니다. 뉴욕의 필수 관광 명소로 알려져 있고요. 그 규모도 매우 큽니다. 1870년에 설립됐는데요. 사람들과 창의성, 지식, 아이디어를 연결하기 위해서 모든 시대와 문화에 걸쳐 중요한 예술 작품을 수집하고 연구하고 보존하고 또 전시하는 역할을 하죠. 이 5,000년이 넘는 전 세계 예술과 유물 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대유행으로 지난해부터 온라인 전시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뭐 마스크를 쓰고 현장을 찾는 관람객도 아주 많습니다. 이 박물관에서는요, 매년 연례 기금 행사인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의상연구소 갈라, 일명 맷갈라를 마련해왔는데요. 지난해에는 취소했지만 바로 지난 월요일 다시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이 맷갈라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의상연구소 운영자금 마련과 연례 전시회 개막 기념을 위해 1948년에 시작됐는데요. 유명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화려한 대형 행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금 마련 행사인 만큼 이날 갈라 연회 입장권은요, 개당 $35,000에 테이블은 20만에서 30만 달러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 올해의 전시 주제는요, 미국에서 패션의 사전이었고요. 미국 독립을 표현하는 의상을 입는 드레스 코드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맷 갈라가요, 동부의 오스카로 불리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행사에 꽂힌 레드카펫 때문인데요. 유명 인사들의 옷차림 사진들이 소셜미디어를 달궜습니다. 의상연구소 갈라인 만큼 유명 인사들이 의상을 놓고 연구한 흔적이 눈에 띄는데요. 자, 일단 화제를 모았던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 뉴욕 민주당 하원의원은 Tax the Rich, 부자들에게 세금을 거두라는 빨간색 문구가 온몸을 감싸는 듯한 하얀색 드레스를 입어서 기자들의 질문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흰색 옷은요, 20세기 초에 참정권 쟁취 시위에 참가한 여성들이 집단으로 입었다고 하죠. 자, 또 미국 성조기 색깔과 문양을 연상하게 하는 의상도 있었고요. 방송인 김 카다시안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두 검은 의상으로 가렸다고 해야 할까요? 입었다고 해야 할까요? 눈, 코, 입까지 완전히 가려서 누군지 알아볼 수도 없고 그림자처럼 보이는데요. 일각에서는 이 아프간 여성의 인권을 옹호하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아프간 여성들이 입는 부르카가 아니냐라는 해석도 내놨지만 당사자는 별 말이 없었습니다. 현재 소셜미디어에서는요, 아프간 여성의 인권을 지지하는 드레스 입기 챌린지가 한창인데요. 부르카와는 정반대로 화려한 옷을 입은 여성들은 내 옷을 건드리지 말라는 문구를 올리면서 위기를 맞고 있는 아프간 여성의 인권을 지지하는 사진을 자주 올리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요, 한국의 여성그룹 블랙핑크의 로제와 씨엘이 등장해서 한류를 사랑하는 미국인들의 환영도 받았습니다. 자,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B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정리합니다. 독자의 선택. 또 미국의 각 분야 전문 여성 언론인들과의 대담을 전해드립니다. BOA 이야기 미국사,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준비해놨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9월 세 번째 순서 출발합니다.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Start up, 창업.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이 역설적으로 미국인들의 도전 정신에 불을 당겼습니다. 미국 사회의 기업가 정신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이 최근 잇따라 보도를 했는데요. 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창업 건수는 약 430만 건에 달했습니다. 전년보다 무려 86만 건 늘어난 수치인데요. 이런 폭발적인 증가율은 지난 15년 중에 최고입니다. 미국의 창업은 2010년부터 한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다가 2019년 0.33%를 기록하면서 정체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코로나 팬데믹이 덮친 지난해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 올해 상반기 창업은 약 280만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팬데믹으로 인한 실직이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지난 2월 미 코프만 재단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에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 사람 중 30%가 실직 상태였습니다. 코로나 이전엔 이 비율이 절반에 불과했죠. 뉴욕타임스는 지난 4월 미국의 밀레니얼 세대 직장인들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위험 선호 경향을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타인의 죽음을 마주하게 된 이들의 삶의 불확실성을 인지하면서 삶의 태도가 바뀌었다면서 한 번뿐인 인생, YOLO, You Only Live Once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죽을 수도 있는 인생을 산다는 생각에 과감한 선택을 하는 이들이 늘었다는 것인데 바로 팬데믹으로 인한 심리적 요소를 지적한 겁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고 위험성까지 지적합니다. 미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기업가 정신의 발현으로 인한 창업 급증 현상은 경제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만 상당수는 빠르게 파산할 위험도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팬데믹이 끝나면 사업을 접고 본래 직장으로 돌아갈 여지도 적지 않다는 말도 나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코로나로 생긴 창업, 스타트업 대부분은 특정 업종에 편중되어 있으며 추가 고용을 창출하지 않는 소규모 스타트업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두 번째 시태그입니다. 미국 최고의 대학 US News and World Report가 37년째 미국의 최고 대학 순위를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2022 미국 대학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아이비리그의 일원인 프린스턴 대학교가 1위를 차지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12일 보도했는데요. 이 프린스턴 대학교는 이 평가에서 11년 연속 1위를 기록했죠. 이번 평가는 학생 성과와 교직원 수준, 전문가 의견, 재정 수준, 학업 성취도, 졸업생 기부 등 다양한 지표를 바탕으로 이뤄졌는데요. 매년 1,400여 개 종합대학 및 단과대를 대상으로 학문의 질을 비롯해서 졸업률, 유보율, 사회적 유동성 등 17개의 각종 학문적 지표와 졸업생 배출 추이 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체 평가 결과 프린스턴대가 1위를 차지한 것이죠. 프린스턴 대학교는 1746년 설립된 미국 뉴저지주 프린스턴에 있는 아이비리그에 소속된 대학인데요. 학생과 교직원의 비율이 4대 1로 나타났습니다. 학생 20명 미만이 수강하는 강좌는 전체의 77.6%에 달했습니다. 신입생의 89%가 고등학교 성적에서 상위 10% 안에 들었습니다. 입학생의 대학 수학 능력 시험 SAT 성적은 1600점 만점에 1450점에서 1570점이었습니다. 합격률은 6%에 머물렀죠. 프린스턴대를 이어서 컬럼비아대와 하버드대, 매사추세츠 공대 등 3개 대학이 공동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예일대는 5위를 기록했고 스탠퍼드대, 시카고대는 공동 6위를 차지했습니다. 펜실베니아 8위, 캘리포니아 공과대, 듀크대, 존스홉킨스대, 노스웨스턴대는 공동 9위로 10위 이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 대학교는 모두 사립대학교인데요. 그렇다면 미국의 공립대학교 순위는 어떨까요? 미국의 국공립대는 주정부 차원에서 운영되는 대학들이며 보통 세금과 국고보조금이 이들 대학들의 일부 지원됩니다. 최우수 미국 공립대학 순위에서는 UCLA,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가 5년 연속으로 1위에 올랐습니다. UCLA는 전체 순위에서는 21위를 기록했죠. 그 뒤를 이어서 UC 버클리가 공립대학 순위 2위에 랭크됐습니다. 미시간 앤 아버는 3위, 버지니아 주립대 4위, 노스캐롤라이나 채플힐, UC 산타바바라 플로리다 대학교는 공동 5위를 차지했고, 조지아텍, 윌리엄 앤 메리, 텍사스 오스틴이 공동 10위로 꼽혔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BOA 방송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한 주간 많이 본 기사로 한반도 소식을 알아보는 독자의 선택입니다. 자, 이번 주에도 이조은 기자 나와 있는데요. 자, 이번 주에는 또 독자분들께서 어떤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까요?
네, 먼저 북한이 정권 수립 기념일을 맞아 거행한 열병식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열병식은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세 번째로 심야에 열렸는데요. 대외 메시지는 일절 없이 정규군 조직을 배제한 민간 조직 중심의 비정규군으로만 열병식을 진행했습니다.
네, 기존에 비해서 좀 조용한 열병식이었는데 이런 현상이 이례적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이 2시간 16분, 올해 1월 8차 당대회 개기 열병식이 1시간 30분 분량으로 녹화 중계됐던 것과 비교하면 약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군당국에 따르면 이번 열병식은 약 1시간 동안 비교적 짧게 진행됐는데요. 먼저 이번 열병식의 세부 모습을 들여다보자면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화통신은 정권 수립 기념일인 이른바 99절 73주년을 맞아 9일 0시 민간과 안전무력 열병식이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성대히 거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조선중화통신은 또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열병광장 주석단에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열병식은 노농저기군과 사회안전군 등 비정규군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일부 재래식 무기뿐 아니라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 전략 무기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의 열병식 연설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노농저기군이라면은 민사군사조직이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노농저기군은 1959년 1월 창설된 북한 최초의 민간 군사조직으로 노동자와 농민, 사무원 등 북한 인구의 4분의 1인 570만 명이 속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공장이나 농장에서 일하면서 민방위 업무를 하고 유사시엔 군과 함께 지역 방어 임무와 같은 정규급 보충, 군수품 수송 임무를 수행합니다. 북한이 노동저기군을 중심으로 열병식을 진행한 건 지난 2013년 정권 수립일 이후 8년 만입니다.
네. 자, 이렇게요. 열병식이 조용하게 거행된 것이 경제난 타개와 체제 이완 차단이 우선 과제다라는 북한의 상황이 반영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런 분석이 대체적인데요.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비정규군에 해당하는 민간 군사 조직이 중심으로 된 이번 열병식이 내부 결속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국제사회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장기화 등에 따른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북한의 처지가 반영된 현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네.
통일연구원의 홍밍 박사는 경제난 신종 코로나 사태 장기화, 수해 복구 등을 위한 노력 동원에 지친 민심을 달래고 체제를 결속하는 데 초점을 맞춰 기획된 행사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열병식을 통해 이렇다 할 대외 메시지가 없었다는 점으로 밀어 북한이 대외 관계 측면에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이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김정은 위원장으로선 연초부터 추진한 자력갱생 노선이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대외관계 카드를 쉽게 버릴 수 없을 것이라며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는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예, 미국은 여전히 북한과의 외교를 강조하고 있죠.
네, 레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실시한 열병식에 대한 논평 요청에 구체적으로 전할 반응은 없지만 북한이 행한 열병식은 알고 있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외교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향해 진전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믿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북한에 대해 어떤 적대적인 의도도 없다는 점과 언제 어디서나 원칙에 입각한 협상에 임하기 위해 만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북한에게 분명히 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제안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알려줄 수 없다면서도 제안은 확실히 유효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있어 우리의 목표는 계속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될 것이고 우리는 그 목표를 위해 외교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며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최근 한국을 방문한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네, 자, 미국의 전문가들도요. 이번 열병식이 군사보다는 경제 분야에 집중됐다는 분석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열병식이 민간 조직과 비정규군 중심으로 열병식을 연 것은 주로 국내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9일 VOA에 북한 정부가 현재 국내적 도전에 집중하고 있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보냈다며 소위 북한이 주장하는 미국이나 미국의 동맹으로부터의 위협에 집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전략무기 과시나 김정은 위원장의 엄포가 없었던 것에 대해선 미국과의 관여 여지를 남겼다는 분석 외에 특별한 대외 메시지는 없는 것으로 본다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켄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적성국 분석국장은 미한 군사훈련 이후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의 도발을 예상했지만 북한은 이번 열병식을 미사일 실험에 대한 대용으로도 활용하지 않았다며 미사일과 신무기를 선보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고스 국장은 북한이 전략무기를 과시하지 않은 건 도발 요인을 낮은 수준에 두는 것이고 향후 관여의 여지를 남겨놓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 출신 수미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뚜렷한 대외 메시지를 내지 않은 것과 관련해 현재 시간 벌기에 나서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북한 행보인데요. 북한이 이번에는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죠?
네, 북한 관련 조선중앙통신은 한반도 시간으로 13일 국방과학원이 11일과 12일 새로 개발한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발사된 장거리 순항미사일들은 우리 국가의 영토와 영해 상공에 설정된 타원 및 팔자형 비행궤도를 따라 7,580초를 비행하여 1,500km 개선의 표적을 명중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지난 3월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이후 약 6개월 만입니다. 이 발사 약 나흘 전 북한은 순항미사일 두 발을 서해상으로 발사했었습니다.
네, 자,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서 미국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가장 먼저 반응을 내놓은 건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부인데요. 인태사령부는 이일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우리는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보도들을 알고 있다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상황을 주시할 것이고 우리의 동맹, 협력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활동은 군사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북한의 지속적인 집중과 북한의 이웃 국가들과 국제사회에 제기하는 위협을 강조한다며 한국과 일본 방위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철통같이 남아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부대변인은 13일 북한의 최근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대북 외교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의 목표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여전히 북한과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겁니다. 피에르 대변인은 그러면서 우리의 대북 정책은 미국과 동맹들, 파병된 군인들의 안보를 강화하는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있고 북한과의 외교를 모색할 세밀하게 조율된 실용적인 접근법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의 제안은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나자는 것이며 미국의 외교적 노력은 변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공화당 의원들이 또다시 나서서 대북 압박을 촉구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공화당 의원들은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데 대해 다양한 수단을 통해 대북 압박을 강화할 것을 바이든 행정부에 거듭 촉구했습니다.
네.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는 13일 북한의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한 성명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이후 전 세계 거의 모든 독재자를 풍요롭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의 형편없는 실정을 고려할 때 김정은이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무언가 받길 원하는 건 놀라울 일이 아니라며 바로 이 때문에 김정은은 대담해져 미사일 시험을 재개하고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북한의 조용한 열병식과 순항미사일 발사 시험이 이어진 상황에서요. 이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의 행보도 주목되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김 대표는 14일 도쿄의 일본 외무성에서 열린 미한일 북핵수석대표회의 모두 발언에서 미국은 북한에 적대적 의도가 없다며 북한이 다양한 대화 제의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성김 특별대표는 그러면서 북한이 긍정적으로 반응할 때까진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을 완벽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북한이 최근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성공했다고 밝힌 가운데 성김 특별대표는 최근 북한 상황은 동맹국 간의 긴밀한 의사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을 상기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성김 대표는 미국과 한일 두 동맹국 관계는 안보 이익에 매우 중요하다며 일본과 한국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했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또 IAEA의 한반도 관련 소식이 나왔나요?
네, 영변 핵시설 재가동 정황이 드러났다는 IAEA의 보고서에 이어 이번에는 IAEA 사무총장이 북한의 이런 움직임을 지적하고 나섰는데요.
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13일 IAEA 정기이사회 개막에 맞춰 공개한 성명에서 북한의 핵 활동이 계속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며 영변 핵시설의 5메가와트 원자로와 방사화학실험실의 새로운 가동 징후는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 지속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영변 원자로 재가동 정황에 대한 세부 내용도 설명됐군요.
네, 그로시 사무총장은 먼저 2021년 2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방사화학실험실의 가동 징후가 있었으며 이 기간은 북한이 이전에 5메가와트 원자로에서 나온 폐연료봉을 재처리하는 데 걸린다고 밝혔던 기간과 일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2021년 7월 초부터 5메가와트 원자로의 가동과 일치하는 징후가 나타났다고 그로시 사무총장은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영변 원심분리기 농축시설에서 냉각자치를 제거한 것으로 보인다는 새로운 움직임도 공개했습니다.
네.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달 말 공개된 보고서에서 규칙적인 차량의 움직임이 관찰됐지만 영변 원심분리기 농축시설은 한동안 가동되지 않은 상태라는 징후가 있다고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가 공개된 이후 북한이 이 시설에서 냉각자치들을 제거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다만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런 움직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떤 뉴스 올라왔습니까?
지난 7일 미국 내 46개 민간단체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국의 제재 정책에 상당한 구조적 변화를 줄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이 서한은 바이든 행정부가 제재 정책을 재검토 중인 가운데 나왔는데요. 단체들은 서한에서 행정부의 제재 정책 재검토를 가능한 한 조속히 완료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며 미국의 제재 정책에 상당한 구조적 변화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서한에는 대북 지원단체인 미국 친우봉사회와 한반도 평화 옹호단체인 매사추세츠주의 코리아 피스 캠페인,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 등이 서명했습니다. 단체들은 서한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제재가 인도적 지원과 평화 구축 프로그램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 중요한 조치를 거의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을 포함한 이란,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가 민간단체의 인도적 프로그램에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통한 트럼프 시대의 최대 압박 정책을 유지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독자 선택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조은 기자였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미국 내 여성 언론인들과의 대담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음식 전문 기자 푸드 네트워크 제이미 사이어 기자를 만나보시죠. 지난해 12월에 오종수 기자가 대담을 나눴습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시간입니다. 저는 오종수입니다. 연말 연시 미국에서는 곳곳에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나누는 전통이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행과 모임을 자제할 것을 당국에서 권고했지만 연말 분위기는 여전히 고조되는 중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음식 전문 기자를 초대했습니다. 음식 전문 방송 푸드 네트워크에서 인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제이미 사이얼 기자인데요. 지금 바로 이야기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VOA 한국어 방송 청취자들께 자기소개를 해주시죠.
Yeah, my name is Jamie Sire, and I'm a television host based in New York City. I've worked in the business for almost 20 years.
네, 제 이름은 제이미 사이어입니다. 20년 가까이 된 텔레비전 방송 진행자고요. 2002년에 워싱턴주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언론계에 입문했습니다. 몬태나주와 샌디에고 등지에 있는 지역 방송국들을 거쳤고요. 코네티컷주에 있는 스포츠 전문 방송 ESPN에서 일할 무렵 대중적 인지도가 높아졌습니다. 지금은 뉴욕시를 근거지로 푸드 네트워크 등을 통해 음식 전문 방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전문 기자에서 음식 전문 기자로 방향을 바꾸신 거네요. 이유가 뭡니까?
That is a great question. Yes, I mostly was focusing on sports throughout my entire career. Most of those stops that I mentioned.
좋은 질문입니다. 제 언론 경력 초기에서 중기까지의 활동은 스포츠 기자 또는 스포츠 앵커에 초점을 뒀는데요. 동시에 개인적으로 음식과 여행에 관한 열정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음식과 여행을 주제로 조사, 연구 활동을 벌여서 개인 블로그와 인터넷 사회 연결망에 올렸는데요. 그 내용에 대중의 호응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아예 제 방송 활동의 중심을 음식 쪽으로 전환한 겁니다.
음식에 관한 열정이 커진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Just kind of had this interest to kind of pursue that more as just a hobby. So over the last three or four years.
음식이나 요리에 관해 보통 사람들은 취미 활동 정도로 여기는데요. 하지만 음식에는 우리 인간이 갖고 온 문화의 본질이 응축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류가 고도 문명의 주인공이 되기 전에 먹고 사는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했으니까요. 나라나 민족 간의 문화가 다른 것처럼 음식도 지역마다 크게 달라요. 그래서 저는 많은 나라를 여행하고 그곳의 음식을 맛보는 일을 했습니다. 시청자들이 저의 그런 모습을 방송을 통해 보시고 대리 만족을 하시는 거죠.
여러 나라를 다녀본 결과 최고의 음식은 어느 나라 음식입니까?
The best food in the world? that's such a tough question because I love to travel and one of the things I love about traveling is really trying you know local cuisines and really
세계 최고의 음식이 뭐냐고요? 굉장히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여행을 사랑하고 여행지마다 독특한 문화와 음식을 맛보는 일을 좋아하는데요. 각자 저마다의 가치가 있어요.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거죠. 특정 지역의 음식은 그 지역의 자연 환경과 농수 축산업 현황 그리고 사회 풍습과 문화가 녹아든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인들이 추수감사절에 칠면조를 먹는 건 이곳에 그만큼 많은 칠면조가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택가에 야생 칠면조가 돌아다니기도 하고 농장에서도 많이 키우니까요. 그리고 성탄절에 옥수수빵을 먹는 건 그만큼 미국에서 밀과 옥수수가 풍족하게 재배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진행 중이신 방송 프로그램에선 다루지 않았던 것 같은데 한국 음식도 먹어보셨습니까?
I have. I love Korean food. I feel like I need to experience more of it. Maybe you can show me all the good spots.
네, 먹어봤습니다. 한국 음식을 사랑해요. 그런데 아직 방송에서 다루기에는 한국 음식에 대한 경험이 부족합니다. 혹시 뉴욕에 오시거나 제가 워싱턴으로 가면 한국 음식 맛집에 좀 데려가 주세요. 저희 방송에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음식과 함께 여행에 관한 방송 활동도 하고 계시잖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지는 어디였나요?
My favorite travel spot. That's a tough question too because I've been lucky enough to travel to a bunch of different places.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지라 그것도 참 좋은 질문이네요. 왜냐하면 제가 직업 덕에 세계 곳곳을 다니는 행운을 누리고 있으니까요. 그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나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몇 년 전에 남아공에 가서 케이프타운을 방문하고 사파리, 야생동물 관람도 했는데요. 저의 인생 여행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깊은 인상이 남아있어요. 남아공은 야생의 대륙, 아프리카에 세워진 고도 산업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20년 가까운 방송 경력에서 가장 좋았던 일과 나빴던 일은 뭔가요?
wow, that's a good question. I would say worst moment. was the day that I found out that I was getting laid off.
아, 그것도 좋은 질문이네요. 나빴던 일부터 말씀드리면 방송인으로서 한창 주가를 올릴 때 정리해고된 적이 있어요. 2017년에 회사 ESPN에서 경영상 이유로 기자와 보도 인력 등 100명을 내보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저였습니다. 뭐 그게 음식과 여행 쪽으로 보도 활동을 전환한 또 하나의 계기이기도 합니다만 저는 여전히 스포츠를 사랑합니다.
그럼 좋았던 일은요?
Best moment. I mean, there's so many. I had an opportunity to cover the World Series when I was in San Francisco.
좋았던 일은 굉장히 많아요. 스포츠 기자 시절에 메이저리그 야구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2012년 월드 시리즈 우승을 현장에서 보도한 걸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자이언츠가 2년 뒤 또 우승했는데요. 그때도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푸드 네트워크에서 저한테 계약을 제의했을 때도 잊을 수가 없어요. 또 푸드 네트워크 최고 인기 프로그램인 아이언 셰프 쇼다운 요리 대결 프로그램의 진행자 가운데 한 명으로 선정됐을 때도 기억에 남습니다.
언론계가 남성 지배적이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여성 방송 진행자로서 이 정도로 주목받기까지 어려운 일은 없었나요?
I think it's definitely gotten better, especially for people who work in front of the camera. I mean, I think if you
언론계 양성평등 현황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카메라 앞에 직접 나서는 사람들만 봐도 여성의 비중이 최근 크게 늘고 있잖아요. 시청자 중에 절반은 여성이니까 당연히 그들의 시각에서 방송을 진행해줄 사람이 늘어야 하는 거죠. 선배 여성 언론인들이 노력하신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음식 관련 방송은 여성 시청자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 진행자가 계속 늘어나야 할 필요가 있어요.
양성평등 현황이 나아지고 있어서 개인적인 어려움은 없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I do think like when I first got into the business, it was a little bit harder.
그건 아니에요. 제가 처음 방송에 입문했을 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양성 간의 봉급 격차가 컸어요. 무슨 말이냐면 같은 일을 하고도 저는 남성 동료보다 훨씬 적은 보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방송 진행자의 성별 안배가 크게 나아졌다고 말씀드렸지만 방송국 경영진은 아직도 대다수가 남성이에요. 이 문제는 방송 언론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가 주목하고 노력해야 할 사안이에요.
이제 언론 자유 이야기를 해보죠. 미국 사회의 언론 자유도를 1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면 몇 점이나 주시겠습니까?
That's a tough one. Like I said, I've been out of... 제가 쓰고 싶은 기사를 쓰고 방송에 나가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북한에서 BOA를 듣는 분들을 포함한 세계인들에게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에 관해 어떤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I think it's important that we continue striving for both of those things. I think you know, the minute that press freedom is sacrificed or threatened.
그 두 가지 사안에 우리가 꾸준하게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 자유가 위협받으면 그 사회의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리고 여성과 남성이 서로 손잡고 발전하는 사회가 되려면 먼저 양성에게 동등한 대우가 보장돼야 합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 모두 세계적으로 볼 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해요. 세계인 모두가 완전한 자유와 평등을 누릴 때까지 함께 싸워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오늘은 제이미 사이어 음식 전문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비유의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1920년대 미국 23번째 시간입니다.
비유의 이야기 미국사
제44부 1920년대 미국.
영국 과학자 찰스 다윈은 1859년에 자연의 선택이 진화의 기본이라고 주장하는 종의 기원을 발간하고 1871년에 자연선택론을 조금 더 보강해서 인간의 유래와 성선택을 발표했습니다. 이 책들은 인간은 수백만 년 동안 유인원이나 다른 동물들에서 진화해 왔다는 다윈의 이론을 설명했습니다.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 대한 공격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세 번 출마했었던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 주도했습니다. 브라이언은 시골 출신 민주당 정치인으로 우드로 윌슨 대통령 시절 국무장관을 지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는 패배했지만 브라이언은 전통을 따르는 많은 미국인 사이에 여전히 인기가 높았습니다.
진화론 논쟁을 이끈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은 기독교 신자였고 자신을 따르는 지지자들에게 찰스 다윈의 진화론은 사악한 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브라이언은 진화론은 신이 6일 만에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는 전통적인 기독교 사상에 대한 도전이고 과학자들이 성경 말씀을 위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브라이언과 그의 지지자들은 지역 교육 당국에 학교에서 진화론 교육을 금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미국 시골 지역에서 과학의 발달로 등장한 새로운 이론을 학교 교과서에 싣지 못하게 하는 움직임이 특히 강했는데요. 실제로 더 보수적인 미국 남동부 지역 일부 주의회는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을 비준했습니다.
1925년 미국 남부 테네시주의 한 젊은 과학교사는 진화론을 가르치지 말라고 주가 법으로 정한 이 새로운 교수법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테네시주 데이튼에 있는 고등학교 과학선생님인 존 스콥스는 학생들에게 다윈의 진화론을 가르쳤습니다. 당국자들은 주 법을 어긴 존 스콥스를 체포하고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진화론을 가르쳤다는 이유로 과학교사가 체포됐다는 소식은 미국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미국에서 내로라 하는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테네시주로 달려와 존 스콥스를 변호했는데요. 흔히 원숭이 재판이라 불리는 스콥스 재판은 이 시기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변호사인 클라런스 대로가 변호인단 대표 변호사 역할을 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국가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존 스콥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믿었습니다. 재판에 나선 변호인단은 현대과학사회에서 진화론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는 테네시주 법은 바보 같고 어리석다고 생각했습니다.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을 비롯한 종교계 보수파들도 앞다퉈 재판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테네시주가 진화론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할 권리가 있다며 테네시주의 권리를 지지했습니다. 재판은 테네시주의 데이튼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열렸습니다. 종교계 보수파들과 언론 자유를 지키는 사람들, 취재 나온 기자 등 수백 명이 데이튼으로 몰려와서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존스콥스 재판에서 모두의 관심이 집중된 결정적 순간은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 직접 법정에 섰을 때였습니다. 재판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진화론 교육금지를 지지하는 브라이언에게 향했습니다.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 직접 법정에 섰을 때 재판은 절정으로 향해 갔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죠. 존 스콥스 측 대표 변호사인 클라런스 데로 변호사는 법정에선 브라이언에게 성경과 과학에 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클라런스 데로 변호사는 질문에 계속하며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브라이언에게 성경에 적힌 내용이 진실이라는 걸 어떻게 아는지 말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클라런스 데로 변호사는 브라이언에게 신은 정말 단 하루 만에 지구를 창조했을까? 라고 물었고 기독교 성경에 나오는 하루는 24시간이지만 이 하루가 100만 년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은 기독교 사상을 바탕으로 상대 변호사의 질문에 답을 했는데요. 하지만 법정에서 브라이언의 답변은 오히려 그가 현대 과학에 관한 지식이 얼마나 부족한지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법원은 존 스콥스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학생들에게 다윈의 진화론을 가르친 혐의로 체포돼 재판에 회부된 과학교사에게 테네시주 법을 어긴 것은 불법이라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존 스콥스의 첫 재판 결과 판사는 전통적인 보수주의의 손을 들어줬어요. 하지만 이 재판을 과학과 보수라는 두 사상이 부딪힌 싸움으로 볼 때 사실상의 승리는 현대과학의 것이었습니다. 비록 재판은 졌지만 미국인들의 관심이 집중된 재판에서 새롭게 등장한 현대과학을 근거로 주장을 펼칠 수 있었던 만큼 미국인들의 사상적인 면은 오히려 현대과학이 보수를 물리친 분위기였지요. 실제로 나중에 이 재판이 상급법원인 항소법원으로 보내졌을 때 항소법원은 존 스콥스가 무죄라고 판결했습니다.
존 스콥스의 진화론 재판은 미국인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재판의 관건은 젊은 과학교사 한 명이 무죄인지 아니면 법을 어긴 유죄인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존 스콥스 사건을 통해 드러난 진짜 문제는 새로 등장한 현대 사상을 따르는 세력과 전통적인 시골의 보수적인 세력 사이에 나타난 미국인들의 갈등과 정치적인 투쟁의 문제였습니다. 존 스콥스가 무죄인지 유죄인지를 가리며 시작된 재판은 결국 미국 사회가 안고 있는 더 큰 갈등을 대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20세기 초 미국 사회는 여러 면에서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때는 아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차지하게 될 세계 최강대국의 면모를 갖춘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20세기 초 미국은 더는 보수적인 시골 사람이나 성직자가 지키려 했던 전통적인 농촌 사회는 아니었습니다. 1920년대 미국은 성장과 변화의 시대였고요. 옛 것과 새 것이 공존하며 서로의 가치를 주장하는 투쟁의 시기였습니다.
부이오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는데요.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읽는 사람들, 이 시간에도 만나실 텐데요. 아, 미국 시카고에 거주하는 해나 김 씨와의 지난해 인터뷰 내용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해나의 아메리칸 드림, 만나보시죠.
그리고 저희들이 그 감방 안에서 정말 돈에 손에 돈이 없지만 또 그 안에서도 제일 힘든 사람들한테 도와주기 시작을 했고 예, 처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내가 미국을 가야 되겠는데 난 어떻게 가야 되지? 어떻게 하면 빨리 갈 수 있지? 아,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6개월 더 후에 오게 되었고 1년 3개월 동안 거기서 기다리는 동안에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게 그 힘든 순간에 마지막에 제일 그 기다리기 힘든 순간에 정말 하나님 없었으면 그 순간에 너무 제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년 3개월이라는 태국 난민 수용소에서의 생활이 그래도 견뎌졌던 이유.
많이 그 한국을 돌아가려고 생각도 하고 있었었고, 그리고 또 실제 그렇게 하려고 또 예 신청서도 내려고 했었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그 열악한 환경의 수용소에서 해나 김 씨는 기독교 신앙이 자신을 버틸 수 있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던 출국 소식을 들었던 날.
예, 어느 날 문득 그 미국 대사관 그 서류를 가지고 와서 비행기 티켓 스케줄이 잡혔다고 알려주셔서 예, 그래서 제가 가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냥 좋았었던 것 같아요.
1년이 넘는 고단한 수용소 생활을 마치고 눈앞에 펼쳐질 새로운 여정을 앞둔 탈북 여성 해나 김 씨.
그 소리를 들은 다음부터 저는 미국에 오지도 않았는데 제가 미국에 가서 어떻게 살고 있는 제 모습을 꿈꾸게 되었고 어떤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또 가서 어떤 잡을 잡아가지고 제가 일을 하게 되고 제가 미국에 가게 되면 살아갈 그 꿈이 그냥 늘 머릿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머릿속으로 그리고 또 그렸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남편을 공경하며 자신도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라 생각했고 한동안 생각만 했던 일도 가능할 거라 여겼습니다.
아, 내가 한국말도 하고 중국말을 하니까 이제 미국에 가면 영어까지 배워서 여행 가이드를 하고 싶은 제 꿈이 거기였었거든요. 왜 그런 꿈을 꾸게 됐냐면 북한에 있을 때 제가 15년 동안 바느질을 하면서 너무 지겹고 힘들었어요. 나만의 세상에서 나만의 세계에서 늘 특출한 아이디어를 냈어야 됐었고 늘 나 혼자 뭔가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어야 됐고 늘 그게 저는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육체적으로 늘 집안에 있었어야 되고 예, 앉아 있었어야 되고 저는 그걸 다 떨쳐버리고 이제는 좀 그러다 나니까 저는 정말 밖에서 다른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언제 친구들 만나서 누굴 만나서 이렇게 마음 편히 몇 시간씩 정말 얘기를 나누고 이럴 때가 없었어요. 그래서 늘 저는 거기 그때 상황에서는 그때 그게 늘 꿈이었었거든요. 나도 좀 유창하게 말을 좀 해봤으면 누구하고 좀 얘기를 나눠보고 영화를 본 소리, 뉴스 들은 소리, 아, 또 아니면 누구 가정 얘기, 내 가정 얘기 좀 마음 놓고 터놓고 좀 얘기를 나눠봤으면 늘 저는 그게 서원이었었어요. 북한에 있을 때. 그래서 제가 태국에 있을 때 내가 미국에 가게 되면 내가 하고 싶은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때 그 꿈이 미국에 가면 여행 가이드를 하고 싶은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좀 더 확실하게 중국어 공부를 하고 그리고 영어 공부를 해서
아메리칸 드림을 갖고 있었던 해나 김 씨. 정작 아메리칸 드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당시엔 몰랐습니다.
태국에 와서 그런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별로 저는 그게 마음이 와닿지 않았어요. 미국 예, 아메리칸 드림이 도대체 뭐지? 저는 그게 마음에 별로 와닿지 않았어요. 그냥 저렇게 얘기하는가 보다 저런 식으로 말을 하는가 보다 저는 그게 다였었거든요.
아메리칸 드림을 모르고 그게 잘 느낌이 오지 않았지만 또 해나 씨는 그때 아메리칸 드림을 하고 있었네요.
그렇죠. 예. 예, 그게 바로 아메리칸 드림인데 저는 그게는 좋아하고 생각하는 거하고 제가 들은 말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건 완전 생소한 다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머릿속에서 수없이 그리고 상상만 하던 그 위대한 나라 미국. 세계 최강국이라고 하는, 생각만 해도 불이 번쩍거려 화려하고 세련된 그 나라를 향해 태평양을 건너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해나 씨가 미국에 처음 도착한 곳은 눈 덮인 산으로 둘러싸인 미서부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 때는 2017년 12월이었습니다.
예예예, 예, 예. 제일 추울 때 왔었어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 도착할 때는 유타로 도착을 했었고 그냥 눈이 새타얗게 예, 온 거리가 눈이 뒤덮여 있었었고 예.
어두운 밤이라 도시의 전경을 볼 수는 없었지만 해나 씨는 난민 지원단체가 제공한 거처에 도착하자마자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실제 제가 들어가 살아야 되는 집까지 오고 나니까 믿어지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태국 식용소에 있을 때는 그 미국이란 그 제 머릿속에 항상 제 머릿속에 그림은 엄청난 빌딩이 멋있고 이 내부 안에 자체도 너무 멋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 그 정부에서 제 난민단체 난민들을 여는 렌트집에 정부에서 준 집을 들어가고 보니까 전 못 있겠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안 들고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너무 전혀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도착한 날 바로 그 순간에 바로 케이스워크를 보고 나 이 집에 못 있겠다. 왜 밖에도 안에도 다 이렇게 너무 허술하냐고. 그리고 나는 밖에는 이렇게 나는 도시에서 살았던 사람이라 이렇게 농촌 같은 데서 못 살겠다. 앞뒤가 막힌 데는 못 살겠다. 이게 너무 유타니까 산도 있었고 그리고 저는 굉장히 이렇게 불들이 많았고 환하고 빌딩 고층 건물들이 있는 그런 데인 줄 알았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난 그런 데 아니면 이런 데서는 못 살겠다. 그러니까 나를 거기다 옮겨달라고 하니까
관계자들로부터 한 달이라도 지내야 하니 기다려달라. 다른 곳을 알아보겠다는 말을 듣고 미국에서의 첫날 밤을 보냈는데요. 당시 자신은 너무 철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때는 정말 제가 너무 철이 없었죠. 너무너무 진짜 철이 없었죠. 그게 제가 돈을 내고 이 모든 걸 미국까지 오면서 또 와서도 생활하는 이 모든 게 다 제 자신이 제 본인이 돈이 있어서 돈을 내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건데 저는 불평이 너무 많았어요. 아니 내가 이럴 바에 왜 미국에 왔지? 아니 중국보다 더 못해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왜 내가 중국 미국을 왔지 해가지고 너무 불평이 많았었고 저는 진짜 너무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본인이
그런 마음으로 두 달 동안 버스를 타고 다니며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해나 씨는 여느 난민들처럼 미국에서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미국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놓습니다.
너무나 많은 인종들, 또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 또 너무나 생김새가 다르고 저는 그때는 막해서 미국 사람 자체가 너무너무 동안대는 너무 희귀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어떻게 저 사람들은 나하고 저렇게도 다르게 생겼을 수 있을까? 피부부터 모든 게 생긴 어떻게 저렇게 다르게 생겼을까? 너무 어느 한 사람도 단 한 번도 그냥 스쳐 지나간 데가 없은 것 같아요. 미국 사람 제 옆을 지나가면 꼭 머리를 대고 돌려서 몇 발자국씩 뒤돌아보다가는 가고 여자든 남자든 미웃게 생겼든 이쁘게 생겼든 모든 사람 저는 그때 상황에서는 그랬었거든요. 너무
그야말로 동물원에서 처음 보는 동물을 구경하듯 그렇게 신기하고 놀라울 수가 없었던 건데요. 그러나 자신이 그리던 가정을 이루고 꿈을 펼칠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해나 씨는 지인의 권유로 2018년 미 중서부 일리노이주, 현재 해나 씨가 살고 있는 시카고와 처음 인연을 맺게 됩니다.
친구가 시카고는 날씨가 춥고 그리고 버지니아는 좀 시카고보다는 날씨가 좀 더 덥지만 시카고는 그래도 미국에서 세 번째 가는 도시로 일러지고 큰 도시라 좀 살기는 시카고가 더 좀 재미있을 것이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2007년 외삼촌을 찾으러 나온 길로 중국으로 건너갔던 당시 30대 여성이었던 해나 김 씨는 10년 만인 2017년 미국에 도착했고 2018년 자신이 제2의 삶을 펼칠 곳을 찾게 됩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 주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